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금요일 아침 VOA 세계뉴스입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이 20일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베럿 지명자에 대한 인준 투표 결과 찬성 12대 반대 0으로 인준이 승인됐습니다. 법사위에서 인준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대선 8일 전인 10월 26일 상원 본회의에서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화당의 성급한 인준 절차에 항의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석시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준을 서두르고 있다며 배럭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절차는 미 연방대법원 역사상 가장 성급하고 당파적이며 벌합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린즈 그레이엄 공화당 법사위원장은 투표에 집단 거부하는 것은 배럿 지명자에 대한 몹쓸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배럿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 연방대법원의 보수와 진보 비율은 6대 3이 됩니다. 미 대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21일 러시아와 이란이 미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레클리프 DNI 국장은 이날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러시아가 미 유권자 등록정보 일부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유권자를 위협하고 대중의 불안을 선동하며 대통령에 해를 끼치기 위해 고안된 가짜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맥클리프 국장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 트럼프 성향의 백인 우월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즈가 이메일을 보낸 것처럼 꾸며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주를 포함한 4개의 경합주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찍지 않으면 위협하겠다는 경고의 이메일이 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과 러시아는 이 같은 의혹이 근거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폴란드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유럽연합 EU에 원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오트르 나인츠키 폴란드 에너지 장관은 20일 국가 지원 없이 원전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석탄 발전소를 돌려 대부분의 전력을 얻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2033년까지 6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나 아직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폴란드가 미국 기업과 18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임스키 장관은 원전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내역 이외에 공사비와 자금 조달 부분이 여전히 협상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가 중국을 겨냥해 미국과 안보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인도가 중국군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안보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1일 협정 최종 초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인도 뉴델리에서 슈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외무장관과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을 만나 회담할 예정입니다. 한 방위산업 관계자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인도가 육해공 위성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인도에 수출하는 미국 항공기에 대한 첨단 항해 보조 장비들과 항정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국방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미국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우호국과 체결한 기초적인 협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입국 규제를 일부 완화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방문하는 여행객에 72시간 이내 초단계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적용 대상은 한국과 중국, 타이완 등 30개 나라입니다. 여행객은 일본에서 격리 시간을 갖지 않는 대신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 결과와 일본에서의 활동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해당 조처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이 궁극적으로 한국전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관계 변화에 대한 신호가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수장이 어제와 그제 두 차례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의 현안과 글로벌 사안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새벽까지 한때 비나 눈 내리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오늘 맑은 날씨입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4도에서 7도, 많게는 6도에서 10도 정도가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삼지연이 영하 8도에서 시작되겠고 아침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신포와 장전, 김책 지역으로 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도 어제보다 3, 4도 정도, 양강도와 북부 지역은 6에서 8도 정도가 떨어져서 삼지연이 1도에 머물겠고 함흥이 17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따뜻한 기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1에서 3미터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궁극적으로 한국전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21일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근 재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Our position on that set of issues, that suite of issues with respect to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북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와 관련한 일련의 사안들에 북한과 남한의 상태를 바꿀 문서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 미국이 생각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이 북한의 핵포기 없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세계의 평화 안정과 북한 주민들을 위한 중요하며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계속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lieve that there's an important good outcome for global peace.
폼페오 장관은 이어 미국과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달 초 미국의 비영리 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연례 만찬 기조 연설에서 종전 선언이 한반도 평화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미한 양국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미한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서는 현재 발표할 사항이 없다면서 적절한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N 뉴스 지다겸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 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관계 변화에 대한 신호가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재 완화 등 북한이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위험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일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한반도 종전선언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한미연구소의 정례 가을총회의 대담자로 초청돼 미국 내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들과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이 현실화될 경우 유엔군 사령부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타라오 동아시아 연구센터 회장의 질문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생각은 아니고 어려운 문제지만 고려할 가치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이 실질적으로 관계 변화에 대한 신호라면 한국이 북한의 특정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공약 등 남북 양측의 군사태세의 변화를 이야기할 것이며 북한으로서도 대내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은 대내적으로 종전선언을 승리로 치장해 선전선동을 하겠지만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 유해 발굴 재개,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와 서방 세계는 종전선언이 효과적인 대북 제재를 방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현재 남북 또는 미북 대화 중단은 지나친 압박과 불충분한 관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같은 일은 과거의 수많은 실패 사례처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며 미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점도 지나친 관여와 불충분한 압박에 따른 북한의 악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군 사령부는 국제적 노력의 본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종전협정이 발효되더라도 당분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크프리드 해커 전 로스알라모스 미 핵연구소장은 이날 대담에서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이 신간 경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북한의 핵무기 연구소를 폐기 대상으로 제안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을 4차례 방문한 해커 전 소장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 큰 실수였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If that was true, if the U.S. did not follow up that potential offer, that was an incredible error.
해커 전 소장은 김 위원장이 제안한 북한의 핵무기 연구소는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와 유사한 핵무기 설계 연구소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는 관련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룩스 전 사령관은 알려진 제안 시점이 자신이 퇴임한 이유이며 친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실이라면 북한이 제안한 건 실질적인 북한판 로스알라모스 연구소가 아닌 상징물이거나 실질적으로 폐기 가치가 없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미국 정부가 거부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으며 분명 그와 같은 제안이 충분히 좋은 거래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브랜든 멀바니 미 국방대학 산하 중국 항공우주연구소장은 최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중국의 관계를 고려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은 이미 1950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했고 1953년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을 때 다시 선택을 했다며 미국과 동맹이 되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자 퇴기를 요구하는 시각은 매우 얕다고 본다며 미국 정부도 이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이 중국과의 균형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동맹의 성격이 종식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 내 지인들로부터 미국이 양자 퇴기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앞서 에스퍼 국방장관이 대중공조에서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쿼드 외 역내 핵심 협력국으로 10개 나라를 거론한 가운데 한국을 언급하지 않는 점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의 거리두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일종의 응답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어제와 그제 두 차례 전화통화를 갖고 두 나라 간 현안과 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또 폼페오 장관의 초청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와 지역 글로벌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 측 사정으로 지난 7일 예정됐던 자신의 방한 연기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 장관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지난 7일 한국을 방문해 8일 강 장관과 회담할 계획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으로 갑작스럽게 한국 방문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대비해 전략적 억지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대화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략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상기하기 위해서 집무실에 김정은 위원장 등의 사진을 걸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21일 러시아, 중국의 핵 역량 증대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추구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North Korea's continued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These actions not only endanger our forc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but also divert our attention and resources away from other efforts and should not be neglected.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핵전략 관련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움직임들은 미군과 동맹, 동반국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경시에서는 안 되는 다른 노력들에서 미국의 관심과 자원을 돌리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미국이 지난 25년 동안 핵 무장과 사용이 가능한 적들과의 직접적 무력 충돌 위기 가능성 등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적들은 이 기간 동안 공격적 행동을 키우고 역량을 확장하며 전술과 전략을 재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의 현대화를 75% 이상 이뤘고 중국은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핵 삼축 체계를 완성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핵 억지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리처드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Given Russia and China's expanding capabilities and increasingly aggressive behavior and those posed by a nuclear North Korea and possibly Iran,
러시아와 중국의 역량 확대와 점증하는 공격적 행동, 핵을 보유한 북한과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란에 의해 제기된 것들을 고려할 때 미국은 전략적 억지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대화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미국 오마하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는 오늘은 아니다, not today라는 말 아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야톨라 이란 최고 지도자,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이 걸려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 사진들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집중하고 점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해공 미 핵 삼축을 유지하고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ach piece of our triad is essential, but they're also complementary. If I lost any part of the triad, it would drive me to ask for a new strategy. And could embolden an adversary to believe they can employ nuclear weapons against us.
미국의 핵 삼축은 각자 필수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리처드 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세 축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잃게 되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이는 적들이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핵 삼축은 미국의 생존의 기반을 제공하는 만큼 노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전략폭격기, 탄도미사일 탑재 전략 핵잠수함과 핵 지휘 통제 체계 현대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UN 총회 제1위원회 일반 토의가 지난 20일 끝났습니다. 2주 동안 이어진 토의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고 북한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제75차 유엔총회 1위원회의 본격적인 일반 토의가 시작된 첫날부터 주요 의제였습니다. 지난 9일 열린 2차, 3차 회의에서 유럽연합 대표는 북한이 올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한 신뢰 구축을 저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는 또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신뢰를 쌓으며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s building trust and confidence.
아일랜드 대표도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군축에 나서고 외국에 배치한 핵무기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대사는 또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강한 자위력이라며 북한의 군사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In order to achieve a nuclear disarmament,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nuclear arsenal should take the lead in dismantling.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이어진 회의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5차 회의에서 호주는 특히 최근 북한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등장한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이 한반도 안정을 위험하게 하는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onsider this particularly worrying in view of its recent unveiling of a new ICBM at a military parade on the 10th of October. We call on the DPRK to.
이에 대해 북한 대표는 그 누구도 주권 국가의 자위권을 비난할 수 없다며 북한은 계속해서 전쟁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표는 특히 미국 측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대화는 불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No one can dispute that it is the legitimate right of a sovereign state to build up national capabilities for self-defense. It is an undeniable reality of the.
4일 열린 7차 회의에서 유럽 국가들과 북한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이날 영국과 에스토니아, 스웨덴 등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에이든 리들 제네바 군축회의 대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안보에 대한 중대 위협이자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s illegal nuclear and ballistic weapon programs are a serious threat.
리들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약속하라고 촉구하며 그렇게 할 때까지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서도 주권국가의 내정 문제에 간섭하는 무도한 행동이라며 전면 배격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We categorically reject those statements as an outrageous act of interfering in.
이어 열린 9차 10차 회의에서도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고 북한은 한반도 핵 문제를 논의할 때 공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이번 1위원회 일반 토론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당사국인 미국이 단 한 번도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점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까지 1위원회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지난해부터는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1위원회는 다음 달 초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1위원회는 지난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권고 결의안 그리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 등 결의안 3건을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차기 미국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동맹국들과 조율된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군사적 옵션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이란 전략특별자문관을 지낸 매튜 크로닉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20일 미국 내에는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중대한 도전이며 북한의 경우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초당적 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re is a bipartisan consensus that th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of both of these countries are major.
크로닉 교수는 브루킹스 연구소가 이란과 북한, 핵 확산과 차기 행정부의 영내 도전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행사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 집권 초기 최우선순위였던 대북 사안이 현재는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차기 행정부에서 북한이 우선순위 이상으로 다뤄지길 희망한다며 북한의 협상장 복귀와 핵협상 재개를 위해 압박 전략에 의존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도 북한은 동맹국과 미국 본토에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도 북한은 해결돼야 하는 심각한 초기 과제로 여겨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 내에는 제재와 압박, 인권 개선을 골자로 한 대북 접근법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며 하지만 차기 미 대통령이 이런 국가안보 관료 체계에 의해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핵협상에 관한 전략적 태세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고 차기 미 행정부를 겨냥한 기회주의적이며 전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박 연구원은 다만 북한의 대중국 관계와 협상 재개 분위기 조성 여부 등 북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있다면서 차기 행정부가 북한이 실행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North Korea might is probably not going to allow the next administration to have that option.
정박 연구원은 이런 준비 없이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전략적 무력 시위 등을 무방비 상태로 맞이할 수 있으며 북한이 차기 미 행정부에 대북 정책 검토 시간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에델만 전 국방부 차관은 차기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정책에 있어 군사적 옵션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에게 미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을 개발하고 있고 극한 상황에서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군사적 옵션의 목적이 외교 작동과 문제 해결의 다른 수단이라는 점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최대 압박을 폭넓은 전략의 일환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차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에델만 전 차관은 미국의 동맹은 북한, 이란 같은 불량국가를 다루는 데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면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과 이란이 핵 비확산 조약 체제, 영내 안보 등에 제기하는 위협에 관해 동맹국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think the United States needs to do is heighten the sense of urgency among its allies.
에델만 전 차관은 또 동맹국들에게 대북 문제의 시급성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확장 억지 등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명확히 재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장거리 미사일에만 너무 집중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In an interim agreement with the North, which is a kind of
아이논 전 특보는 이어 비핵화를 위한 중간 단계 합의 서명을 지지한다며 이 합의에 대륙 간 탄도 미사일뿐 아니라 전술 미사일 등 모든 종류의 미사일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닉 교수는 차기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진지한 억지 방안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맞춰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이 뉴스 지다 켬입니다.
에담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열린 연례 미한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한 한국과의 동맹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올해 미한 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모른다면서 우려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I am worried based on previous comments from the administration in the negotiation that has gone over how much South Korea should pay for our presence there.
스미스 위원장은 21일 전화회견에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의 부담을 금액에 관한 협상에 비춰보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동맹을 흐트러지게 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동맹국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적대적이고 동맹국을 괴롭히고 비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So I am worried in the same respect as I said earlier about the Trump administration's approach to our allies, which I think is belligerent, bullying, and belittling, and I don't find that helpful in maintaining the alliances that are so crucial.
이런 접근 방식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한 동맹들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지난 9일 스미스 위원장 등 상하원 외교위와 군사위 민주당 대표 의원 4명은 SCM 개최에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개서안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이번 SCM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구는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고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당시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은 VOA에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를 고려할 때 이번 SCM 논의가 한반도 주둔 미군 규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회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부위원장은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을 막는 입법 조치가 올해도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Our bill, you know, contains requirements to maintain that alliance, maintain troop levels and other things, because we think the alliance is really important.
하원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2021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은 미한 동맹 유지와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지난 7월 각각 통과시킨 2021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국들과 사전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할 때까지 감축 예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공통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원의 법안은 특히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도 추가 요건으로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뉴질랜드의 인권활동가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현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의 대북인권단체인 뉴질랜드 북한 소사이어티에서 활동가로 일하는 피터 윌리엄 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9일 경찰이 자신의 집을 수색하고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했다고 윌리엄 씨는 말했습니다. 윌리엄 씨가 속한 뉴질랜드 북한 소사이어티는 앞서 지난 3월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서 미화 2,000달러를 모금한 뒤 인도네시아에 있는 제3인물의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했습니다. 이 돈은 자카르타 주재 북한 대사관에 전달된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개인 보호용품 구매에 사용됐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사전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제재 면제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북한 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금은 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어온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수해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 들어 시작된 포전 담당제의 효과적인 시행이 만성적인 식량난 타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태풍으로 늦어진 가을 거지를 짧은 기간 내에 끝낼 것을 거듭 독려하고 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이 불타는 충성의 마음, 애국의 열정을 총폭발시켜 가을 거지와 나달 돌기를 와닿다 끝내고 나라의 쌀떡을 가득 채움으로써 쌀로서 사회주의를 지키고 우리 혁명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북한 식량 사정이 근래 들어 가장 나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수확 속도를 강조하고 나선 건 수확량을 최대한 늘리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 권태진 원장입니다.
빨리 수확을 해야지 수확 후 손실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그 수확 후 손실을 대개 전체 생산량의 한 평균 어림 잡아서 한 15% 정도가 수확 후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력을 충분히 이제 뭐 동원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뭐 빨리 수확을 해가지고 손실을 줄이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이 해마다 100만 톤 안팎에 달하는 식량 부족 사태를 되풀이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집단 영농이라는 농업 구조를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0일 VOA에 북한 농부들이 집단 영농 체제에서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In a market system, the key word is productivity. You try to make better use of the hours worked. of the chemical fertilizer, of the water, of all the inputs. So their system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부들이 시간은 물론 비료와 물 등 모든 농자재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북한의 농업 체제는 매우 적은 소출을 내면서 대규모 농자재를 쏟아붓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출신인 한국국민대학교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는 21일 VOA에 집단 영농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이미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1930년대 스탈린이 집단 농장을 도입해 1990년대 초반 해체하기까지 옛 소련은 주요 식량 수입국이었지만 뒤를 이은 러시아는 주요 식량 수출국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심지어 경작지 규모는 옛 소련 시절에 비해 3분의 2로 줄었다고 랑코프 교수는 말했습니다. 랑코프 교수는 중국도 1970년대 후반 집단 농장을 해체한 뒤 7년 만에 식량 생산을 30% 늘렸다며 북한도 같은 방식으로 추가 투자 없이도 쉽게 곡물 생산량을 20%에서 35%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인센티브 부족이 북한 농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2년 도입한 농업개혁인 포전담당 책임제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포전담당 책임제는 농민 3명에서 5명이 하나의 포전을 경작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만 나라에 내고 나머지는 해당 단위 농민들끼리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VOA에 포전담당 책임제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전담당 책임제를 도입할 때 기대했던 생산성의 증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농민들에게 또 농업생산자들에게 동기 유발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동기 유발을 못하기 때문에 포전담당 책임제가 당초 기대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도 아직까지 포전 담당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가 제대로 농자재를 공급해주기만 한다면은 뭐 가정농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포전 담당제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 포전 담당 책임제가 도입되고 나서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된 게 한 2016년도 이 정도 될 텐데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그 작황이 나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전 담당 책임제가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작황이 나빠진 것이.
랑코프 국민대 교수는 포전 담당 책임제를 매우 현명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2016년에서 2017년부터 이 제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례들에 비춰볼 때 군이 식량을 임의로 징발한 경우가 있었고 가끔 관리들도 식량을 징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랑코프 교수는 최근 북한에서 유출된 문서들을 보면 북한 당국이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금과 같이 예외적으로 외부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농축산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도 21일 VOA에 포전 담당제가 잘 운용되기 위해서는 여건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전 담당 책임제라는 게 그 집단 체제 내에서 보급제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지은 땅에서 국가에 바칠 것만큼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이제 가져가는 형식인데 이게 그 농사가 잘 되면 괜찮은데 농사가 안 되면 문제가 제기돼요. 왜냐하면 이제 10개를 생산해서 국가는 무조건 3개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농사가 안 되면 5개밖에 생산 못 하잖아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연구소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VOA에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농업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농부들에게 제도 개선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외에도 농작물을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계와 비료 등 농자재 구입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더 줘야 농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계속되면서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의 영양 섭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벌여온 빅터 슈 전 월드비전 북한 담당 국장은 21일 VOA에 세계 식량계획이 계속 북한에 식량 지원을 펼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I am really glad that the World Food Program is continuing its assistance pending a big change in the political landscape. And in the way that DPRK
슈 전 국장은 북한의 큰 정치적 변화나 농업 생산 개혁이 실시되기 전에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쌀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콩과 미량 영양소 등 어린이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태진 원장도 북한 당국이 식량을 자급자족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래 세대, 어린이들이 식품을 충분히 골고루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북한 당국이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입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펼 것을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자연재해 등 삼중고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이 북중 국경 봉쇄 조치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피폐해진 장마당 민생경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데 따른 움직임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이후 국제사회 제재 강화로 중국과의 무역량이 크게 줄어든 북한은 올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겹치면서 그 규모가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한 중국과의 국경 봉쇄로 북중 무역 총액은 지난 3월 1,864만 달러, 4월엔 2,4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이상숙 교수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급감했다며 올해 7월까지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교역량은 비록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5월 이후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5월에 6,331만 달러, 6월에 9,680만 달러, 그리고 7월엔 7,384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교수는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 당국이 국경 통제를 일부 완화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당창가 기념식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아주 코로나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많이 호전이 됐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씩은 푸는 거죠, 경제를 위해서. 근데 그게 아주 대규모라고 보긴 어렵고요.
이 교수는 북중 교역 종사자들의 말을 빌어 북한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 준비 등을 위해 지난 8월과 9월에도 국경 봉쇄 조치를 유연하게 운영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일부 열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동 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장마당 경제가 얼어붙고 밀가루, 식용유, 설탕, 조미료 등 중국에 의존하는 생필품 부족 현상 때문에 통제를 일부 풀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국경을 개방을 하려는 준비하는 정황은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개방을 했을 때 물품이 들어올 때 소독, 그다음에 방역, 그다음에 인적, 물적 그 유입에 대해서 방역을 하는 절차를 만들고 있다는 첩보가 있거든요.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빌어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인적 교류는 지속적으로 차단하면서도 물자 이동은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이제 무역 통로를 통해서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쌀이. 중국 쌀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항구를 통해서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코로나 봉쇄로 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은 완전히 차단했지만 일부 물자들의 유통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봐야지 되죠.
조 소장은 그러나 세관을 통과하는 공식 무역이 줄어들긴 했지만 사람 간 접촉이 불가피한 밀무역의 경우 국경 통제 강화로 타격이 더 심각하다며 이 때문에 장마당에 공급되던 생필품들이 귀해지고 민생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물품 공급은 줄어드는데 주민들의 구매력 저하로 가격이 오르지 않는 북한식 디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일부 국경 통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경제난을 수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지난 2017년부터 북한은 매년 20억 달러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추정 외환 보유액이 5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임을 감안할 때 무역 적자의 누적으로 모두 고갈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가 단지 신종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탄만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조충희 소장은 북한 당국이 주민 노력 동원 운동으로 시작한 80일 전투의 목표를 보면 북한 경제의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을 제대로 하면서 기존 4분기 계획을 수행하라는 80일 전투의 목표는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공이라고 할 만큼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게 조 소장의 설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기간에 70일 전투, 200일 전투 뭐 이런 전투들에서 중산 목표를 세우고 전투를 한 게 상례였는데 이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목표를 수행하는 것만 해도 80일 전투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때문에 북한으로선 외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사회주의 혈맹을 앞세우며 중국과의 밀착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중공군 열사능을 참배했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 와중에 또 뭐 이례적으로 마오쩌둥 아들 몇 가지 특별히 간 장면까지 지금 그 노동신문에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모종의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죠. 매우 각별하게 애정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상숙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당창건 75주년 기념일에 즈음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단순한 우호관계 강조를 넘어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동질성을 부각시킨 대목이 눈에 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우방관리 차원에서 북한에 보다 우호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내린 곳이 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서쪽 자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 특히 해주와 용현, 청진, 선봉 지역의 바람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아침 최저 기온이 대부분 지역이 4도에서 7도, 많은 곳은 10도까지 떨어진 곳이 있겠고 낮 최고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양강도와 북부 지역은 8도까지 더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오늘 맑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평양이 아침 3도에서 시작되고 남포는 5도, 양덕은 영하 2도입니다. 신의주와 구성의 아침 최저기온은 2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양덕이 11도, 나머지 지역은 1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강도입니다. 중간 강계 새벽까지 구름 많이 끼겠지만 차차 맑아집니다. 강계와 중강의 아침 최저기온이 어제보다 4도가 떨어져서 중강이 영하 2도, 강계가 1도, 희천 지역은 7도가 더 떨어져서 1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중강 10도, 강계 9도, 희천이 12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오늘 맑겠고 전체적으로 약간 바람이 강하게 불겠지만 해주와 용현 지역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개성과 신계의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8도가 떨어져서 2, 3도에서 시작됩니다. 해주가 5도, 사리원도 3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도 역시 3도에서 5도 정도 떨어집니다. 사리원, 신계가 12도, 해주와 개성이 13도입니다. 강원도 장전 지역에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맑은 날씨입니다. 원산과 장전의 아침 최저 기온 5도에서 6도 사이, 평강은 아침 영하 3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도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 떨어져 평강이 11도, 장전 15도, 원산 16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새벽까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함흥과 신포, 김책정 한때 비가 내리겠지만 차차 맑아집니다. 바람은 함경북도 지역 전체로 불겠고 특히 청진과 선동 지역에 강한 바람이 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4도, 청진 5도, 김책은 6도에서 시작되겠고 장진 지역은 어제보다 7도가 더 떨어져서 영하 4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지역마다 편차가 매우 크게 납니다. 장진은 5도까지만 오르겠고 김책은 15도, 청진은 12도, 그리고 함흥은 17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양강도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 새벽 한때 해산 지역에 눈 내리겠고 오후에는 김영관 지역만 맑아지겠습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 영하 3도입니다. 김영관 영하 5도, 삼지연은 영하 8도로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이 1도, 김영관이 3도, 해산이 5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새벽까지 구름 많거나 흐리고 한때 비나 눈 내리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4미터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 서해상은 1에서 3미터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 양강도와 김책 지역이 오전까지 구름 많이 낍니다. 일요일은 막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평안남도는 화요일 오전부터 맑아지지만 나머지 지역은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맑은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10월 23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기념일입니다. 동시에 이날은 홍콩 시민들이 자신들의 자치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빼앗긴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중국의 시위를 벌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 홍콩 정부는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는 민간인권전선의 행진을 금지하고 경찰 6천여 명을 도심에 배치했습니다. 홍콩 도심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시위를 위해 나타났고 경찰은 시민 8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홍콩 정부의 자의적인 체포가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빈과 일보를 공개적으로 읽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경찰 바로 앞에서 신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의 창업주인 지미 라인은 지난 8월 가혹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국가보안법은 6월에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중국이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테러 행위 또 외국 세력과 결탁한다고 간주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지난 8월 해상에서 체포된 홍콩 시민 12명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적인 타이완으로 가려다 체포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엄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들의 석방을 거부하는 한편 이들을 기소할 때까지 한 달을 끌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외부와 연락을 할 수도 없었고 변호사와 만날 수 없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현지 당국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 집행을 계속 활용하는 것을 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집회와 언론 자유를 비롯한 인권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체포한 것은 일국 양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홍콩은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인 자유를 얼마나 지키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탄압함으로써 홍콩 정부는 다시 한번 중국 공산당과의 공모관계를 드러낸 것은 물론 홍콩의 자치권과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 법무부가 20일 중국이 사이버 절도를 통한 북한의 돈 세탁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행사에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이 이를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사이버 전문 교육을 지원받았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런 행동은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를 위반한 것이며 여기에는 개인과 기업들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또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미 법무부는 두 명의 중국 국적인이 북한을 대신해 1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를 세탁한 혐의로 기소하고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해커를 이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의 발언에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이 20일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베럿 지명자에 대한 인준 투표 결과 찬성 12대 반대 0으로 인준이 승인됐습니다. 법사위에서 인준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대선 8일 전인 10월 26일 상원 본회의에서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화당의 성급한 인준 절차에 항의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혁심어 상원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준을 서두르고 있다며 베럿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절차는 미 연방 대법원 역사상 가장 성급하고 당파적이며 덜 합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법사위원장은 투표에 집단 거부하는 것은 베럿 지명자에 대한 몹쓸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럿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 연방 대법원의 보수와 진보 비율은 6대 3이 됩니다. 인도가 중국을 겨냥해 미국과 안보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인도가 중국군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안보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1일 협정 최종 초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인도 뉴델리에서 슈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외무장관과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을 만나 회담할 예정입니다. 한 방위산업 관계자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인도가 육해공 위성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인도에 수출하는 미국 항공기에 대한 첨단 항해 보조 장비들과 항정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국방 소식통을 전했습니다. 미 대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21일 러시아와 이란이 미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래클리프 DNI 국장은 이날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러시아가 미 유권자 등록정보 일부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유권자를 위협하고 대중의 불안을 선동하며 대통령에 해를 끼치기 위해 고안된 가짜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맥클리프 국장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트럼프 성향의 백인 우월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즈가 이메일을 보낸 것처럼 꾸며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주를 포함한 4개의 경합주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찍지 않으면 위협하겠다는 경고의 이메일이 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과 러시아는 이 같은 의혹이 근거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인도네시아를 방문합니다. 네트노 마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22일 폼페오 국무장관이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종교와 문명화에 관한 이슬람 청년회의에서 연설할 것이라며 방문 소식을 알렸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마수디 장관을 만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